마태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9절부터 14절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저 바리새인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비유를 계속 보는데 누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는 역사가이고 또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글을 잘 쓰는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한 사람의 개인의 작품이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이 사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탄생과 죽음 이후에 또 교회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성경을 기록해 갑니다. 누가가 그리는 이 사건들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누가가 그리는 건 특별히 굉장히 역사적입니다. 역사 그래서 역사가라고 하는데요. 역사가로서 가장 중요한 그 자질은 뭐냐면 바로 사실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에 입각해서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를 아주 세심하게 점검하고 검증의 절차를 걸쳐서 자기의 이 누가복음에 담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이라고 할 때에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 사건의 주제들이 대단히 이 당시에 역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로마와 유대와의 관계 그리고 여러 사회 계층의 그 당시에 사회 유대 사회의 계층 혹은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관계 예루살렘의 중요성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종교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과 관련돼서 산헤드린이라든지 성전 제사 또 종교 지도자들로서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헤롯당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대인들 그런 상당히 고급 정보들을 누가는 복음서에 담아줍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을 읽을 때에는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정말 그려주고 있는 큰 그림을 먼저 염두에 둡니다. 무엇보다도 누가가 그리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 인물의 묘사가 점점점 어떤 발전적인 형태도 갖추기 때문에 시종일관 아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다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누가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이 무시하고 차별하는 죄인들 사이의 긴장은 아주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중요한 주제로 떠오릅니다.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죠. 물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풍성한 대접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바리새인은 지금 다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를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라고 귀뜸도 해주는 어떤 긍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아왔죠. 비유. 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거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대조적으로 등장하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정적으로, 그다음에 사마리아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비유로 들어와서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와서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장남이 돌아온 동생을 시기하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유대인을 대표하는 장남과 죄인을 상징하는 이 동생. 그래서 긍정적으로 동생을 묘사하고 이 장남은 약간의 어떤 갈등 속에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주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나사로도 유대인이었을 텐데 그러나 특별히 부자 같은 경우는 어떤 종교적인 여러 열심을 내었던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그의 결국은 지옥을 갔고 비유입니다. 지옥을 갔던 거.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비유는 아니지만 바로 우리 18장 이전에 1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그들이 다 돌아가죠.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나은 몸을 보였을 것이고 확증을 받고 예물을 드리고 이제 자기는 정상인이 되었다라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다는 것을 전하죠. 그런데 누가는 그 돌아온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나머지 아홉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세리, 죄인, 이 창기들,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그들을 향해서는 뭔가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누가의 의도적인 그런 설명들이 쭉 이어지죠.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등장하는데 오늘 비유 역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두 사람의 이 기도를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 시작부터가 남다릅니다. 아주 그 독특하죠.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전반적으로 지금 읽어 내려오는 누가복음 전반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구별된 자였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철저하게 보수하고 지키며 율법 밖에 있는 자들과의 차이를 증언하는 토라를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이 회당 중심의 아주 보수적인 신앙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스스로 보존하면서 밖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인데 멸시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다른 사람 여기서 등장하는 다른 사람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대조하기 위해 등장시킨 세리입니다. 세리는 멸시받는 다른 사람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지난 얼마 전에 주일 그 삭개오 이야기에서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여러분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주일 참석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서 세금을 대신 유대인들로 하여금 걷어서 로마 정부에 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한 세금 이외에 걷는 것이 자기의 수입으로 어떤 사람은 폭리를 취했고 또 그것으로 부유하게 살았던 세리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두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던지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들은 종교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들의 생계 수단으로 삼았고 정치적 이권과 경제적 수입을 바로 이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지켜온 이익 집단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들의 이 그 욕망을 종교로 포장을 했고 그리고 율법과 엄격한 토라를 유대인들에게 던져주면서 그들을 얽어맸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앞에 두고 겁박하며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들의 수입을 챙겼던 지배해온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 메시아를 거절할 정도로 그들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교는 다른 것 아니고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 속에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스스로 자기들은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믿고 그것의 표지는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는다고 예수님은 비유해서 그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하루에 오전 9시와 오후 3시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두 시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고 볼 수 있는 자리로 갔을 겁니다. 그곳이 성전 바깥들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것이에요. 첫 번째 그 기도의 일성이 이렇죠. 하나님 나는 저 다른 사람, 특별히 세리와 다른 그들과 같지 않은 존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바로 타인으로부터 자기는 의롭다고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나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기도문에 나라고 하는 이 1인칭 단수가 네 번씩이나 등장해요. 얼마나 자기의 확신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줄 모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신뢰했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유대교에 만족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확보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의 의로움, 내가 보십시오 이렇게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시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타인과 다른 구체적인 행위는 주 2회 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1년에 한 차례 금식합니다. 대속죄일에 금식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얻은 물건이 그 물건이 유대인들로부터 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의 생산자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렸을까 봐 또다시 자기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누리는 삶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조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바로 그 다음 세대인 약 AD 70년에 어떤 한 랍비가 기록한 기도문이 발견됐는데요. 랍비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의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도 일찍 일어나고 저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을 위해 일찍 일어나지만 저들은 천박한 이야기를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나도 일하고 저들도 일합니다. 그러나 나는 일하고 상을 받지만 저들은 일해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나도 다름질하고 저들도 다름질합니다. 그러나 나는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달려가지만 저들은 파멸의 웅덩이를 향해 달려갑니다. 얼마만큼 자기들이 이 종교적으로 의로움으로 똘똘 무장하였으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만족감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가 저 옆에 조금 떨어졌 수도 있겠지만 저 옆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향해서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는 손과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저 더러운 자, 이렇게 혀를 차고 이 세리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서 세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등장시키는데요. 세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있는 성전들 안에까지는 절대 가지 못하고 저만치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대개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세리의 성전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리는 정말 냉혹한 현실을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은 예사고 아주 저주 섞인 아주 비난을 매일처럼 들어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수단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무시당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의 태도를 보면 무엇보다도 이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아온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 그냥 이전에는 요가 한번 듣고 말지 하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자기 생계를 자기가 꾸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심각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 것이에요.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이 예사였던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으로 다가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평생 살아온 자, 그는 스스로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거룩이라고 울타리를 쳐놓은 저 유대 공동체 안으로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멀어진 존재. 그러나 그가 뭔가를 깨닫고 스스로를 본 이상 그는 하나님 앞으로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 형제들과 저 멀찌감치 떨어져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지만 그는 압니다. 저 앞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삶은 어떤 의로움도 하나의 의로움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삶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금식은커녕 11조 벌어드리는 건 많은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의 삶 자기가 알아서 살아왔는데 지금 뭔가의 변화 속에서 뭔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라고 내밀 수 있는 어떠한 행위 하나 하지 못했던 그냥 죄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의인은 손톱만큼도 찾아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세리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또렷또렷하게 그 기도의 내용을 듣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심히 통곡하는 이 죄인, 감히 소리내지 못하고 죄 없는 자기 가슴만 두들기는 이 죄인,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보며 바리새인은 혀를 찼을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지칭하니 그래 맞아 너는 죄인이야, 죄인인 줄이나 아는구나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이 자비의 대상조차도 될 수 없는 그냥 죄인, 그것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의로 삼아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임하고 예수님의 결론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지시대명사를 표현을 보세요. 저 바리새인, 이 사람. 저 바리새인은 뭔가 이 멀리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무리 속에 속해 있는 저 바리새인. 저 바리새인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치고 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죠. 자기 곁에 있는 세리.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 자기의 의만 내세우며 메시아가 왔음에도 거절하고 그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의 의로운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의를 이루어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메시아인 예수 앞에 나와 자기 곁에 있는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게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던지신 비유이면서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 본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의롭다 하심을 입으려면 우리는 세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냐 세리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누구인지 확인했느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스스로가 누구인지 확인했느냐, 확인하지 못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자비, 용서, 사랑 이런 것들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런 가치를 수여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용서가 필요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십니다.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를 내세울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율법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마땅히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과 망가진 자신의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되는 자. 거기에 바리새인이 예외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33장 23절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요청하러 나가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걸 자랑하러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수여되는 방식, 하나님의 용서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유일한 방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그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봐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경험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교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만하냐? 인생이 우리 스스로 만족할 만한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교만하다 그럽니다.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심지어 그 만족이 커서 하나님에게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들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불신자보다 나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거죠. 당연하죠.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자가 불신자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나는 내 인생에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아 바로 그 의와 만족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게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불신자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자랑할 어떤 것도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느냐, 그렇지 깨닫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았느냐 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시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본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과거에 보았듯이 1장 26, 27절에 보면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 264페이지.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대단히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없고 약하고 이런 것들을 택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그들 말고 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말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 교만 속에 자기의 만족 속에 살아갔던 자들이고 바로 이런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했던 자.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할 것 없다. 교만할 것 없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러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정해진 책임도 다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어떤 나의 행동을 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더 쓸모 있는 존재이지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을 소유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서 무릎 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 인생 네 힘으로 스스로 살아낼 수 없으니 가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확인받으려고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밖에 짓지 못하는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그리고 사랑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남다른 봉사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두면서 그것을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은 저 누구보다 나는 좀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성도야라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입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용서, 그분의 사랑이 필요해서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서야 확인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자, 자기를 봤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죄인이고 내가 그만큼 실력 없고 스스로 내 인생 살아낼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안 자가 비로소 그 인생의 능력과 힘을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연약한 현실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자랑을 이제 앞세워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누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손가락질해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는 바로 그들이 성도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 1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로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구약성경 1202페이지 자, 다같이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세리의 인생은 강탈하고 또 생명을 취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은 생명과 윤례를 지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가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왔다는 거죠. 그는 삽니다. 그는 삽니다. 도리어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의 명찰로 삼고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메시아를 거절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죽습니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지난주에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기도를 보았다면 오늘 이 기도의 비유는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나음을 우리 안에서 찾아낼 수 없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항복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내가 내 스스로 나음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을 확인한 자라야 기도가 가능해요. 죄밖에 지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죄의 용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내 상태를 보았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간혹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교만을 치셨어. 하나님이 그동안 내 인생 내가 살아온 그 나의 진심 또 나의 본심을 보게 하셨어. 나는 돌아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길을 계속 갈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돌아섰어.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건강을 잃어본 자가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렇듯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진 자였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를 곰곰이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들의 인생이 전혀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추악하고 죄스럽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절망스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을 그가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새벽 기도에 사무엘상을 하는데 사울 이야기를 봅니다. 아직 다윗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단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바로 오늘 주제와 흡사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여러분 무엇입니까?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었고 새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새 사람을 입은 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시편 51편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후 그의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시였습니다. 그 시의 주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파렴치하고 후한무치하고 비겁하고 부하를 사제로 내모는 비겁하고 죄인이며 악인이며 자기 아들까지 그 생명까지 빼앗기는 그런 악랄한 부모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는 순수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골리앗을 담대히 무찔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수없이 많은 시편들을 지었고 그런 그가 밧세바라는 사실 앞, 죄를 가늠한 그 사실 앞에서 그 자신을 비로소 쳐다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시편 51편. 시편 51편이 없었으면 다윗은 그의 왕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라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 교만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높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매일처럼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다. 지금 그 사실을 부인한 건 절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것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세리의 기도이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영원히 드려야 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 자세입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다짐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려 애쓰고 수고해 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소망을 두시며 그럼에도 나아질 것을 믿으며 우리 안에 성령을 채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매일매일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더 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주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